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우벳을 낳고 우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 계보와 관련된 족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또 내일도 족보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맨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설명할 때에 참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도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셔서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어에 해당합니다. 고유명사 같은 그런 표현이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했던 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니까요. 이 족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일단 예수님이 엄연한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그런 분이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갖고 어떤 가문에서 또 태어나고 성장했는가, 혈통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계보 안에는 여자의 이름이 다섯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다섯 명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족보와는 좀 다른 그런 특징입니다. 가령 뭐 구약성경에도 보면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족보들이 나오고 또 뭐 역대기나 다른 구약성경에도 보면 가문들에 대해서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들에는 일반적으로 여자 이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사회여서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날 갖고 있는 족보 안에도 여자들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 족보 역사를 쭉 놓고 보면 고려시대까지는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족보에 넣는 게 아니라 딸도 족보에 넣었고 며느리도 족보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족보에 들어올 때에는 결혼할 때 갖고 온 재산 목록도 족보에 넣어두었습니다. 왜 넣어두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혹시 이혼하거나 남편이 죽어서 친족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가 갖고 왔던 재산을 다시 가지고 가게끔 돌려보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건 중요한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족보에 이름이 들어온 건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우리나라도 딸들도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유교사회가 되면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달라진 거죠.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안 들어가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서 유대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 이름이 다섯 명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다섯 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송구하고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이분들이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무언가 득이 되거나 야 예수님 정말 훌륭한 여자, 훌륭한 어머니, 할머니 밑에 이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특징인 거죠. 본문을 보면 다섯 명의 여자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건 다말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말은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성분이죠. 일단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요. 과거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해서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기 시동생이 대신 남편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시게 해줬는데 자기 시동생이 또 자기와 이 다말과 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애를 낳아봤자 내 자식이 안 된다 해서 애를 임신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도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어 시동생도 죽어. 그러니까 이 모습 때문에 결국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아들도 죽을까봐 너 친정 돌아가서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라. 이러고서는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다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처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내죠. 안 좋은 꾀를 낸 겁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여자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시아버지였던 유다는 돈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도 빈번하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는 길거리에 창녀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지. 그걸 알아서 길거리에 시아버지가 어디 온다고 하니까 길거리에 창녀처럼 옷을 차려입고서는 준비하고 있다가 시아버지와 이 유다와 성관계를 갖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약성경 읽다 보면 야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분은 오죽이나 답답한 인생이었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었으면 이랬을까 이런 결국 과부가 되고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자는 라합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라합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도 그의 집안도 다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의 앞부분에 항상 수식어가 붙어 있죠.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원래 가난 사람이니까 혈통상 이방인이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뭘 해서 먹고 살았는가? 공부를 열심히 학자로 살았느냐? 공무원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뭐 대단한 뭔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기생이었단 말이죠. 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는 그래서 그냥 술집을 운영하던 술집 주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팔고 살던 그런 창기였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두 번째 몸을 팔던 창기라고 보는 게 합당한데 차마 그렇게 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보고 싶어 할까요? 이 라합의 후손들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 중에 창녀가 있었다. 차마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보면 뭐 술집 여자였으니까 여하튼 이게 됐든 저렇게 됐든 별로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내세울 만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하튼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고요.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았는가?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등장하는 여자가 있는데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룻이 등장하죠. 룻은 아예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져 있는 여자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출신이 이방 여자예요. 이분도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모압 여자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이민으로 온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도 과부, 자기도 과부, 그리고 참 아주버님, 딸도 과부 이래가지고 과부 셋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서는 길바닥에 퍼져앉아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한 집안에 참 세 명이나 과부가 돼서 같이 이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살까 이러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나는 고향으로 간다. 너는 여기에서 그냥 남아서 딴 남자 만나서 살아라. 이러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먼 타국으로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으로 찾아온. 그게 이제 룻입니다. 룻이 만난 남자가 보아스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아스는 왜 이방 여자였던 룻을 이렇게 거두어 주었을까?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유는 사실 크게 보면 간단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자였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기생 일을 하던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 다른 룻 같은 여자를 보고 아유 저 여자는 남편이 있던 여자, 과부였던 여자, 이방인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를 품듯이 룻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룻이 등장을 했고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그 6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네 번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분은 아예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세바입니다. 왜 이름이 안 나왔을까요? 이름 넣기도 참 창피한 노릇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분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래 결혼해서 첫 남편은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첫 남편이 어떻게 죽었죠? 다윗이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간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원래 잘 살고 있던 남편 바세바의 잘 살고 있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참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일지는 상상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한이 서려 있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죠.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다윗과 이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가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게 쓸데없는 생각인데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였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똑똑한 놈 키우기 어렵습니다. 질문도 많고 생각도 많거든요. 솔로몬은 자기 엄마와 아빠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만 이렇을 때 없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녀석이었던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보고 자기 아빠를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의 첫 남편을 죽였어.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윗의 가정도 솔로몬의 가정도 참 평안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낸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6절까지 읽었는데 6절까지에는 이렇게 4명이 나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자는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도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게 살았죠. 저는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마리아와 관련해서 책도 썼었는데 마리아는 여기 나오는 다른 여자들보다 가장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냥 10대 때 남편도 없이 미혼녀가 되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서 살았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이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이 30대기 전에 과부가 돼서 쭉 지내다가 그나마 어떤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맏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걸 두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마리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섯 명의 여자분들을 쭉 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보면 이방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기생, 라합, 룻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종종 보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할 때에 어디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나요? 가나안 땅에서 안 합니다. 이방인에서 안 하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혈통족에서 혈통이 괜찮은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찾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가나안 여자들 중에 결혼하지 말고 바다 나람에 가면 그 고향 속에서 우리와 같은 혈통인 사람 중에 부인을 찾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도 혈통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수님 혈통을 놓고 보면 이방 여자들이 여러 명이나 들어있다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어도 좀 생활을 괜찮게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만한 그런 여자이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과연 이게 도덕적인가 정상적인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그런 여자들이 상당수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을 한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엔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여성분들이 다섯 분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도무지 살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끼어들어와서 여기 자리 잡게 해놓은 것이죠. 그럼 이게 예수님의 족보를 놓고 보면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여자분들 특별히 다섯 분이나 들어와있던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계보는 족보는 완전한 족보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족보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거 뭐 때문에 여기다 써놨을까? 빼버려도 그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조금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누구를 청중으로 두고 쓴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으니까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유대인들 혈통이 나온 거니까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족보가 별 볼 일이 없어요. 이상한 여자들 자꾸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유대인들에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보라고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예수님의 계보가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예수님의 계보 안에 여자들 다섯 명 이상한 분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분들 말고 다른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냐? 다 멀쩡하냐? 우리가 이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족보를 보면 14대, 14대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여기 등장한 여자분들은 곡이 들어있어요. 곡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 혈통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폭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 왕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다 온전하게 아름답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나요? 천만에요. 이 성경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처음 결혼을 했는데 첫 결혼을 할 때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결혼할 때도 보면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이라고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인과 첩이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지 열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열 손가락을 열 개를 갖고 와도 안 되잖아요. 천 명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미친놈이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흔히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부인 위에 다른 여자를 두고 그리고서도 편안하게 살 거라고 기대를 해? 그렇게 멍청한 놈이 없다.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나라 망할 때까지 14대 어떻게 혈통이 이루어졌는가? 이를 형언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대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입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가문을 이뤘을까요? 글쎄요. 그때도 혈통을 잘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이 모든 족보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네. 예수님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니까 정말 훌륭하네. 예수님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족보만으로도 가문만으로도 혈통만으로도 너무 대단해서 믿고 따를 만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계보가 1장에 쭉 나왔는데 이제 이 계보를 쭉 놓고 보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혈통만 놓고 보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 혈통만 놓고 보면 와, 다윗 왕가의 대단한 사람 이런 생각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혈통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다윗 왕가의 자손이어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조상들을 쭉 보면 신앙생활 잘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엉망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상으로 두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미워하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저걸 아버지라고, 세상에 저걸 어머니라고, 차라리 엄마 아빠 없이 족보에서 이를 빼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가정에서도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와 가문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족보와 가문이 별로 별벌이 없다, 뭐 내세울 곳이 없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난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똑같은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족보 때문도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외적인 부분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고 족보와 혈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낙담 가득한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는지 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때에 참으로 평평안하고 순탄한 길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해도 결국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임을 또한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혈통과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잘 깨닫고 그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